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1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현재 1만 4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205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주민에 대해 자택 격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캘리포니아주 4천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집에 머물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 정부가 모든 주민에 대해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나 필수 생활시설로 분류된 마트와 주유소, 병원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외출할 경우 사람 간 간격을 1.8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세계 누적 확진자는 24만 명을 넘었고 이 중 1만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유럽에서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는 4만 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으며 3,4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중국을 초월하면서 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1만 8천 건, 독일은 1만 5천 건, 프랑스는 1만 1천 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지금까지 보고됐습니다. 이란도 1만 8천 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1,4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한편 전 세계 각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입국 제한과 봉쇄령을 선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87명 증가했고 286명은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152명이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된 이후 하루 만에 다시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8,600여 명이고 이 중 102명이 숨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90%, 이 중 80.8%가 집단 감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 일본 외무장관은 오늘 화상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세 나라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은 어제 아세안 정상회담을 당초 예정했던 4월 초에서 6월 말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900건 이상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는 등 바이러스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85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여행 제한을 포함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존재를 최초로 알렸지만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의사 리원양에 대한 처벌은 부적절했다고 중국 정부가 인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제 고 리원양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에서 그에 대한 처벌은 부적절했고 법 집행 절차도 비정상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한시 공안 당국은 리원양에 대한 처벌을 철회했습니다. 또 리원양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이 사건을 처리한 경찰 두 명을 징계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틀째 국내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8만 1천여 명이며 이 중 3,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성화가 그리스에서 오늘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성화를 실은 특별수송기 도쿄2020호는 이날 오전 미야기현의 항공자위대 마스시마 기지에 도착해 성화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오는 7월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대해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인들에게 세계 모든 나라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타격이 클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1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인들에 대한 해외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로 올리고 미국인들이 모든 해외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영향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모든 해외여행에 대해 재고할 것을 권고한 3단계를 발동한 지 8일 만입니다.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해 여행을 금지하는 4단계 경보를 발령한 건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단계 경보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여행에 대한 경보로 통상 전쟁 지역이나 경제 공황 지역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병한 지역이 대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협이 커지기 전까지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곳은 북한과 이란,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등 10여 개 나라와 멕시코와 터키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확산되면서 지난 2월 중국과 한국의 대구가 4단계 경보에 추가됐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경보를 통해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이 해외에 무기한 머무를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돌아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해외에 거주 중인 미국인은 모든 국제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겪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경고 없이 여행 금지와 의무 격리, 국경 폐쇄 그리고 외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항공사들이 상당수 국제노선을 취소하고 유람선 운항사들이 운항을 중단하고 취소했다면서 여행을 감행할 경우 여행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겨 미국 밖에 무기한 머물러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국무부가 외교나 영사 업무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정부 직원과 그 가족들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나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사람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떠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미국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해외여행을 결심하거나 이미 미국 밖에 있는 미국인의 경우 어떤 상업적인 수단이든 동원해 거주 지역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여행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여행 계획을 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많은 나라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충격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조치를 기대하기 힘들어 타격이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경기 침체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40개 나라 22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많은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거나 이동을 규제하면서 경제가 마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본격화된 지난 1월 이후 약 두 달 만에 29%가 떨어졌고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주식시장에서도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생산의 심장부인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을 비롯해 유럽의 주요 공장들은 가동을 잠정 중단했고 바이러스 공포로 투자와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국내 총 생산 GDP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업계는 5천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세계관광협회가 18일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초당적 정책센터의 경제분석가인 윌리엄 허그랜드 선임 부회장은 VOA에 잠재적으로 미국 경제 상황이 더 악화돼 당초 예상했던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지구촌 경제가 세계 2차 대전 시기의 경제 대공황이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19일 미국의 2분기 경제가 14% 급락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분기로는 사상 최악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세계 경제에 최대 2조 달러의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각국 정부들의 충격 완화를 위한 긴급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가 경기 부양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조 달러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미국인들에게 적어도 1인당 현금 1,000달러, 자녀 1명당 500달러를 3주 안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부양책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감세, 재정지출의 확대, 공공사업 증대 등을 통해 소비와 투자, 고용 촉진 등을 목표로 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대폭 내린 데 이어서 19일엔 한국 등 9개 나라와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국제 달러 시장의 자금 경색 해소를 시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타격을 받은 한국 정부도 94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390억 달러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주요 20개국 G20의 경기 부양책 규모가 18일 현재 3조 573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미국이 1조 달러 이상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규모는 78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북한 같은 빈곤국들은 국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나 정부가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19일 VOA에 북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미국처럼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No. What actually, what I can imagine though, what he should do probably, you know, there.
브라운 교수는 하지만 북한 당국이 홀 뿐인 주요 기업소와 기관 직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거나 화폐를 많이 찍어내는 방안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급격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각국은 대유행병, 팬데믹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난해 말 발표된 국제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거의 대부분 항목에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19일 현재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나온 중국과 바이러스가 가파르게 확산된 한국 등에선 증가세가 주춤해졌지만 미국과 유럽에선 하루 새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는 이 같은 세계적 대유행병, 즉 팬데믹에 얼마나 잘 대비돼 있을까?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두 달 전에 발표된 국제보고서는 전 세계가 팬데믹에 제대로 대비되어 있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보건안보지수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존스 홉킨스 대학과 미국의 비영리단체 핵위협 방지구상,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 등 세 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95개 나라에 대해 예방과 조사, 대응, 보건, 규범, 위험 등 6개 분야 140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긴 것으로 국제 보건안보 능력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95개 나라의 평균 점수는 40.2점으로 대부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은 195개 나라 중 17.5점으로 최하위인 193위를 기록했습니다. 6개 항목 모두에서 대부분 최하위에 그쳤는데 특히 대응 분야에서 꼴찌, 즉 195위를 기록했습니다. 대응 항목에는 총 7가지 세부 내용이 평가 요소로 반영됐는데 여기에는 비상사태 대비와 반응 계획, 훈련 반응 계획, 사회기반 시설 소통 등이 평가됐습니다. 주목되는 건 현재 북한이 취한 상황이 각각의 해당 항목에 고스란히 반영된 점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 내 소통은 195개 나라 중 195위를 기록한 반면 무역과 여행 통제 항목은 100점 만점으로 195개 나라 중 가장 우수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제대로 된 소통이 없어 투명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과 국경을 전면 봉쇄한 북한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북한은 국제적 책무와 공공보건응급상황 대응에서의 국제 합의 등을 평가한 규범 항목에선 19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연구 시스템과 실시간 감시와 보고 등의 항목이 포함된 조사 분야에선 185위를, 사회기반 구조 타당성과 정치적 안보 위험 등의 항목이 포함된 위험 분야에선 172위를 차지했습니다. 검사를 시행하고 새로운 의학수단을 개발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 보건 분야는 145위로 역시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그나마 북한이 가장 높게 평가받은 분야입니다. 북한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소말리아와 적도 기니뿐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팬데믹에 가장 준비가 잘된 것으로 평가받은 나라는 83.5점을 받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6개 항목에서 대부분 1위를 차지했는데 위기 분야에서는 19위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항목에서 미국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보건 분야 중 건강보험 접근성으로 175위를 기록했습니다.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기 힘든 미국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70.2점으로 9위에 올랐습니다. 조사와 대응 분야에선 각각 5위와 6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위험 분야에선 가장 낮은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항목에선 응급상황 대응 운영에서 1위를 받았습니다. 실제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검진소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등 기민한 대응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나라의 공동의 대응과 책임의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항상 강조하는 각국의 연대와 결속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This amazing spirit of human solidarity must become even more infectious than the virus itself.
보고서는 또 각국의 지도자는 안보와 공중보건 당국 간 협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1월 말 국경을 봉쇄했지만 그 전에 이미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발병이 중국의 공식 발표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런 관측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을 전면 차단한 시기는 1월 말입니다.
해당 부문에서는 국경,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해서 비주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 봉쇄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북한 보건성의 김형훈 부상은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단 한 명의 환자도 들어오지 못했다고 단언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했는데 이런 선제적 조치가 전파를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평상시 북중 왕래가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경 폐쇄 이전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바이러스가 이미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 내 코로나 최초 발병 시점이 공식 발표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의혹이 최근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런 관측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 당국으로부터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에 관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12월 31일입니다. 이후 열흘 뒤인 1월 9일 중국 당국은 이 질병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은폐 의혹을 코로나 발생지인 우한에서 정보가 은폐돼 국제사회의 대응이 두 달간 지연됐다는 이야기인데 일각에서 제기한 중국의 늦장 보고를 지적한 겁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도 13일 자체 입수한 중국 정부 문서를 토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최초 발견 시기가 중국 정부 발표와 달리 11월 중순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1월 17일 우한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 평균 한 건에서 다섯 건의 추가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한 달 뒤인 12월 17일에는 추가 감염 사례가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전염병과 역학 전문가인 미국 워싱턴 대학의 조나단 메이어 명예교수는 19일 VOA에 바이러스는 통상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이전에 전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혹 제기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추론하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확산 시기는 1월이 아니라 적어도 12월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전파 범위와 속도 또한 더욱 광범위하고 빨랐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북한이 국경을 걸어 잠근 1월 말 사이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인력 유입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2월 22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이었습니다.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는 5만에서 8만 명으로 추산됐는데 전문가들은 적어도 2만에서 3만 명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정도가 코로나 발병 시기인 12월과 1월 사이에 돌아간을 전으로 중국 베이징과 접경 지역 등에서 북한 무역 주재원과 식당 종업원, 노동자들이 대거 귀국하는 모습들이 현지 언론 등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최소 천 단위 이상의 인력이 이 기간 북한으로 이동했다는 추산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특히 북한 해외 노동자의 90% 이상이 평양 출신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에서 국경 봉쇄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도 이 기간 중국 등에서 입국한 북한인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우려했던 100여 명 등 1만 명 규모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를 지정해 자가 격리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국경 봉쇄 이전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2012년 탈북한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국경 봉쇄 이전 북중 국경을 상시적으로 드나들었던 인력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왕래가 많은 북중 접경 지역에는 북중 두 나라 상인들이 상시적으로 북한 지역을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유통하는 밀수꾼들도 성행하고 있는데 특히 12월과 3월은 북중 국경 밀수의 절정기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입니다.
북한에서는 12월 달부터 3월 초까지 북한에서는 북중 국경 밀수의 픽 압록강과 두만강이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세종공사는 이런 밀수꾼들의 왕래는 북경 봉쇄 이후에도 완전히 차단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공식적인 봉쇄 이전에는 더 많은 왕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차단하기 이전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북한으로 들어왔고 이 중 감염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메이어 워싱턴 대학 교수는 VOA에 중국과 북한의 지리적 인접성, 통상적인 유동인구 등을 고려할 때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없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HO 발표에 따르면 19일 현재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코로나 확진자는 각각 125명과 93명에 달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 하계 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개최국인 일본은 예정대로 대회를 치른다는 입장이지만 우려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17일 열린 임시집행위원회가 끝난 뒤 성명을 통해 현 단계에서는 극단적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며 도쿄올림픽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verybody realized that there we have still more than four months to go, and we will address this action. We will.
올림픽까지는 아직 4개월 이상 남았고 선수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책임감 있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끝난 뒤 G7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히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인류가 신 型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치카츠 아카시로서 도쿄 올림픽
인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는 증거로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인 헤일리 웨켄하이저 IOC 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IOC가 상황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은 올림픽을 위한 훈련을 할 수 없고 관객들은 각국의 여행과 입국 제한 조치로 이동할 수 없으며 후원사들은 어떤 감성적 마케팅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매슈 핀센트 전 IOC 위원은 바흐 위원장이 무감각하다는 뜻으로 음치라는 단어를 써가며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요 언론들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올림픽을 취소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IOC가 올림픽 개최에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무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 선수들과 관객들이 한 군데에서 모인 후 경기가 끝나고 돌아가는 것은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많은 선수들이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바이러스의 중심지라고 선언한 유럽에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도 2021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내년이 올림픽 개최의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개최에 지분을 갖고 있는 방송사와 후원자, 스포츠연맹 등은 올림픽 연기로 거대한 과제를 떠안겠지만 전 세계 경제 등이 폭락한 상황에서 경기를 1년 미룬다고 해서 거센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거나 올림픽 자체를 취소하는 것보다 1년 연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어떤 대안보다 낫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올림픽 종목별 출전 선수의 약 40%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각 종목의 예선전도 신종 코로나 여파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은 19일 신종 코로나 여파로 다이빙 월드컵과 아티스틱 수영 올림픽 예선대회 개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 대신 도쿄올림픽 레슬링 아시아 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던 키르기스스탄은 지난달 말 대회 개최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핸드볼연맹은 3월과 4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대회를 6월로 연기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찌감치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각종 올림픽 예선전 참가를 포기했습니다. 북한은 이달 말 유럽의 몬테네그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여자 핸드볼 올림픽 예선전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 중동의 요르단에서 시작된 도쿄 올림픽 복싱 아시아 예선에도 북한 선수단은 불참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32회 하계올림픽은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의 지원을 제한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 국무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는 19일 전날 폼페오 장관이 언급한 대북 인도적 지원 제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BOE의 질문에 지난달 13일 나온 국무부 성명을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국무부는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이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취약하다는 데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항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적인 지원, 보건기구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기구들의 지원에 대한 승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준비와 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성명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에 대한 언급 대신 미국이 국제기구 등의 노력을 지원하고 또 제재 면제에 대한 승인을 신속히 하겠다는 간접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 지원을 제안했는지 또 어떤 물품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며 북한의 반응이 어땠는지 등이 궁금한 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18일 라디오 진행자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란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은 폼페오 장관은 북한을 추가해 이들 두 나라 국민들에게 더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 일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인들과 이란 국민들 모두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미국은 유엔 기구들과 다른 나라들의 북한과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제안했다며 미국은 이런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이는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올바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안한 사실이 처음 알려진 건 로버트 데스트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의 발언을 통해서입니다.
You know, but I do know that our government has reached out you know, to North Korea, to Iran, and, you know, to China, to everybody, and said, look, to the extent that we can be useful, you know, we will try and be useful and provide assistance. We've done that.
데스트로 차관보는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 중국 그리고 모두에게 손을 내민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노력을 할 수 있고 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몇 번이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뷰에이는 국무부의 폼페오 장관이 언급한 대북 지원과 관련한 추가 질문을 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중 국경 지역인 단둥에 도착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북 지원 물품에 대한 검역에 열흘이 걸린다고 국제적십자연맹 IFRC가 밝혔습니다. IFRC 아시아태평양 사무소는 19일 신종 코로나 방역 지원 물자의 북한 반입 과정을 묻는 VOA의 질문에 현재 모든 수입 물품은 현지 당국의 긴급 전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검역과 소독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통관 절차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북한 국경은 여전히 닫혀 있지만 북한의 조선 적십자사와 IFRC 평양사무소가 신의주 국경 검문소를 통한 우선 반입 허가와 통관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FRC는 적외선 체온계 1000개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한 대, 검사 장비에 필요한 시약 만 세트를 북한에 보낼 예정입니다. 특히 일부 품목들이 이미 단둥에 도착했으며 이번 주 안에 문제없이 북한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IFRC는 밝혔습니다.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IFRC는 대북 지원 물품 목록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해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전체 주민 60%가 절대 빈곤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성 사진에서 보이는 북한의 야간 불빛의 양을 토대로 북한 경제 규모를 추산한 건데 국제사회의 제재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경제학과 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북한의 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 주민의 60%에 해당하는 1,500만 명이 절대 빈곤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 1인당 국내 총생산을 $750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을 이끈 예수스 쿠아르스마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알아본 북한의 야간 불빛의 양을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야간 불빛은 통계 자료가 부족하거나 조작된 국가 또는 저개발 국가의 경제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었습니다. 쿠아레스마 교수는 절대 빈곤이란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개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식량과 거주지, 안전한 식수, 교육, 보건 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북한의 야간 불빛의 양을 보면 첫 해에는 점차 늘다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40% 정도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전기 생산을 수력에 의존하는 북한이 당시 심각한 가뭄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2015년까지를 1분기, 그 이후를 2분기로 가정했을 때 1분기에는 지역별 빈곤 격차가 컸지만 2분기에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야간 불빛의 양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8년에서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몇 년간 각국과 국제기구의 대북 제재에 따른 것으로 북한 소득과 빈곤 수준에 큰 변화를 가져왔 별 경제 불균형 현상도 소개했습니다.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체 주민 75%가 빈곤 상태인 평안남도고,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북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주민의 빈곤율이 50%대 이하인 지역은 강원도와 장강도였고, 빈곤율이 가장 낮은 곳은 15%의 양강도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정보 수집이 어려운 북한의 독특한 환경 때문에 정확한 빈곤율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경제력은 연령 구조와 부문별 고용, 교육 수준, 정확한 1인당 국내 총생산 등을 토대로 환산된다면서 믿을 수 있는 북한의 통계가 안 소용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2017년 12월 이후 자국 내 송환 대상 북한 노동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에 8명의 탈북민이 거주한다며 이들은 모두 난민 자격으로 거주 권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덴마크는 이달 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최종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내 송환 대상 북한 노동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5가 채택된 이후 덴마크에서 북한 국민이 송환된 적이 없고 송환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덴마크 당국의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이 평가의 근거로 덴마크 외국인법 등을 제시하면서 다만 현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불확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008년 이전에 발급된 거주 허가에 관해서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며 출입국 관련 자료 등도 통계가 아닌 사례 중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5 8항은 채택일로부터 24개월 내, 즉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해 3월 제출한 노동자 송환 관련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8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제한된 인원을 확인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덴마크는 지난 4일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해당 사항에 관한 추가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국적으로 등록된 8명을 확인했고 이들은 덴마크 외국인 법에 따라 난민 지위에 근거해 거주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거주 허가가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된 유엔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덴마크 이민국은 이들 8명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송환은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 송환 최종 보고서를 오늘 2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안보리 웹사이트에 따르면 19일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50개 나라만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후에뉴스 지다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유럽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미, 한 두 나라 중앙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금융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유럽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지난 1월에서 2월 당시 중국보다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럽으로부터의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입니다.
3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전원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장기 체류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최근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의 5%가 확진자로 판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가서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 머물면서 증상 발현에 대비해야 합니다.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 없이 보건당국의 전화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1만 3천 명 이상 나왔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유럽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근 환자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어서 필요하면 여행자 전수조사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20일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총 8,65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 확진자가 19일 0시보다 87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4일 107명에서 15일 76명으로 떨어진 이후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19일 100명을 넘겼고 20일 다시 1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극복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한국은행은 19일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최소한 6개월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스와프를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 계약은 최근 급격히 악화된 달러 자금 시장의 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 스왑 계약을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고 판단되는 나라를 대상으로 체결해주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외환시장의 심리적 안전판을 얻은 셈입니다. 이 계약 체결로 20일 원달러 환율은 엿새간의 폭등세를 멈추고 40원 가까이 급락하며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일 SNS에 올린 글에서 미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이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20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한중일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세 나라 외교수장들은 회의에서 각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세 장관은 또 도쿄올림픽의 완전한 형태 개최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정권이 자행하는 잔혹한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가 18일 북한 정권의 잔혹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부터 국민들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매주 잔혹성 경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31개국에 대해 경고해온 이 단체가 이번 주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부룬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는 지난 9일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여성들이 직면한 고난과 강제노동, 강제수용소 내의 여성 수감자들이 겪는 성착취와 학대에 초점을 맞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10일 북한의 수용소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등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힌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 부처의 직접적인 승인 아래 자행되고 있으며 더 높은 고위 당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se violations appear to be taking place under the direct authority of two ministries.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는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의 정책이나 행태는 변한 게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UN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지만 북한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협조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인류에 대한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법원 외에 보편적인 정의 원칙에 따라 각 나라의 법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사회의 한반도 분단 상황이 나온 현실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장량희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북한 땅에 다 와가는데요.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옆에 있는 커튼을 꼭 닫고 열지 않는 거예요. 금강산으로 가는 관광버스를 타고 있던 수십 명의 노란 교복을 입은 초등학생들은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커튼을 모두 닫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커튼을 닫자 버스 안은 어둡고 불그스름한 빛으로 덮입니다. 긴장감이 도는 음악과 함께 붉게 덮인 버스 안이 그려지는데 화면 위로 북한군이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이 흐릅니다. 작품은 당시 분위기와 어린 시절 작가의 심리를 묘사하는데 관람객들을 영상 속으로 초대해 주인공의 경험을 느끼도록 안내합니다. 20컬러 표현된 금강산 그림이 전시회 천장에서 내려오는 투명한 대형 스크린에 비추고 스크린 위로 그림들이 연쇄적으로 흐르는 영상이 재생되는 형식을 통해서입니다. 작품은 당시 작가의 어머니와 북한 안내원과의 짧은 대화 내용 등 직간접적인 북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어린이의 눈으로 담았습니다. 이 작품을 제작한 임재환 씨는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대 다학제적 예술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임재환 씨에 따르면 다학제적 예술이란 예술가에 의해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매우 다양한 방법의 전시로 얼핏 미술 작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도 예술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임재환 씨는 VOA에 작품 금강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계선 하나 빼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삶을 살아온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저라는 사람이 어떤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표현하는 거였고 사람과의 접촉이 있었을 때의 다양한 감정들의 변화 그리고 첫 번째 무서움에서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다가갈수록 점점 좀 오픈되었은 열린 마음을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저의 생각적인 변화로 마무리를 해서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경험이 있을 수 있다. 관객들도.
임 씨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자신의 북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 두려움에서 친근함으로 바뀌었다며 경험을 통해 생각이 변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임 씨는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해 기획한 이번 전시에 총 세 가지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자신의 기억을 살린 금강산, 탈북민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하는 개인의 자세, 그리고 자신과 탈북민이 직접 손으로 쓴 한반도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첫 번째 작품인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하는 개인의 자세는 벽에 붙은 탈북민들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본 관람객들이 세 가지로 분류된 설문지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각각의 상자에 넣는 형식입니다. 탈북민 돕기를 주의하는 입장, 돕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 그리고 그 밖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20대에서 40대의 학생, 엔지니어, 간호사 등 다양한 배경의 미국인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북한 주민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하며 남북한과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얽혀 복잡한 문제로 생각되지만 도와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작품인 한반도에 보내는 편지는 8장의 편지가 투명 아크릴에 붙은 채로 전시실 한가운데 매달려 있어 마치 창문을 연상하게 합니다. 8장의 편지는 임재환 씨가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쓴 것으로 유학생활에서 느끼는 점과 부모님의 지원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 등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의 편지는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쓴 편지입니다. 탈북민의 편지 내용은 전시 조건에 따라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임재환 씨는 세 가지 작품의 공통점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세 작품 자체 다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저는 공통점 잡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북한에 나온 사람이든 그 나라를 정치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 사람들을 똑같이 정치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그 사람들한테만큼 있어서는 정치화하지 않고 저희가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 씨가 자신이 연구한 학문의 결실로서 북한 사람을 주목한 배경은 2016년부터 맺어온 탈북민과의 인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카고 내 탈북민 영어교육 민간단체 에녹과 한국에 있는 TNKR에서 20대에서 40대 탈북민들을 두루 만난 임재환 씨. 임 씨는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는 기간을 거쳤고 모두가 겪게 될 미래의 낯선 만남과 상황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북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관계와 인식의 변화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임재환 씨는 이를 위해 전시회 작품에서 던진 주제를 대화로 직접 나누는 토론회도 마련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한반도라는 주제 아래 탈북민에 대한 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을 두고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나눴습니다. 재미 한인들 청년이 주로 참여했지만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며 토론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희가 북한을 향한 인식이 굉장히 나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한 번에 뭐 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반론들이 이제 풀어지고 논의가 되면은 그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뉴스를 접하거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행사를 방문함으로써 그런 담론들을 접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세대 내에서도 뭐 그 기성세대만큼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모아서 이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의 평양 시민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데이비드 윤 감독은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탈북민들이 거짓 증언을 강요받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한 홍보 방법 등도 활동가의 의견을 통해 들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벌이는 미국 내 민간단체 링크의 남가죽 대학교 제일리 팀장은 VOA에 탈북 후 난민 정착 지원을 위해 인식 개선과 후원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적인 시각을 벗어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의 직간접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리 팀장은 정치적인 시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계했습니다. 리 팀장은 잘못된 방해 요소라며 왜곡되고 그릇된 정보는 북한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을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관점을 배우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하며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재환 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탈북민과 전문가를 초청하는 토론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인권 모임인 북한의 사람들의 활동으로 지난 2017년 시카고에서 탈북민 그레이스 조 씨와 북한 인권 전문가로 도널드 트럼프 현 정부의 모르스단 국제형사사법대사와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단체 활동과 작품 전시 등으로 북한 사람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 임재환 씨. 임 씨는 전시회와 토론회의 목적에 대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과 소통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저는 이해를 하고 저는 피지컬한 완전적인 통일이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Humans of North Korea 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작품들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세 번째는 뭐 진보적인 성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다양한 그런 의견을 공유하는 환경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각해보고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특집 뉴스 따라잡기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727년 3월 20일 만유인력을 발견한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사망합니다. 뉴턴은 1643년 영국 동부 링컨셔에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아버지는 뉴턴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재혼을 해 뉴턴은 조부모 밑에서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뉴턴은 18살 때 명문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대학에 입학해 수학과 물리학, 광학, 천문학 등을 공부합니다. 이후 1665년 유럽 전역에 퍼진 흑사병을 피해 고향에 돌아온 뉴턴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던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에 의한 것이라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뉴턴은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듯이 우주의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며 이를 만유 인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뉴턴은 만유 인력 외에도 미적분의 원리를 발견하고 빛의 입자소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턴은 고전 물리학의 기초를 확립하게 됩니다. 1852년 3월 20일 미국에서 엉클 톰스 케빈, 즉 해리엇 비처 스토우 부인이 쓴 이 소설은 흑인 노예였던 톰이 노예 상인에게 팔려나가는 등 노예들의 인생 역정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 스토우 부인은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실상과 특히 남부주들에서 만연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노예 학대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이 책은 발간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남부주의 사람들은 이 책에 반발했고 결국 톰 아저씨의 오두막 사학자 알버트 프랭크 씨는 스토우 부인이 이 책을 쓴 목적이 남부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용서하되 노예 제도는 철폐하자는 이중적인 접근 태도를 취함으로써 노예제 폐지라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스토우 부인은 남북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과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분이 바로 남북전쟁을 일으킨 작은 숙녀군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이 실제로 이 소설을 읽었다거나 이 소설을 소재로 한 연극을 봤다는 증거는 아무데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론가들은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